혹시 제가 어느 부서를 섬기고 있는지 아실까요? 예, 저는 복지선교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 안에는 여러 가지 팀들이 있지만 특별히 경조사역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일어나는 경조, 결혼과 장례를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장례를 섬기다 보면 유가족들이 한결같이 지키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떠나보낸 이의 마지막 약속, 바로 유언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년이 넘어서도 이 마지막 약속, 이 유언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일이 실제 존재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바친 이 한 분의 마지막 유언은 약 1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현재까지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앞두고 그가 자신의 동생들에게 한 마지막 유언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내 마지막 유언을 꼭 지켜주길 바란다. 내가 죽은 뒤에 내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나라가 주권을 되찾거든 고국으로 옮겨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또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쓸 것이다.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라고 그가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누군 줄 아실까요? 바로 이 사람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안중근 의사입니다. 애석하지만 그의 실제적인 유언은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군이 사형 집행 이후에 그의 시신을 비밀리에 매장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21세기 초 이 안중근 의사의 시신을 찾고자 노력했으나 무덤의 정확한 위치도 알 수 없고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아파트들도 들어왔기 때문에 10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그는 조국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유언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랑하는 이의 마지막 바람이자 부탁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으신 요한복음 17장도 사형을 앞둔 안중근 의사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안타까운 마음, 애절한 마음을 마치 자신의 유언과도 같은 내용으로 기도하신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 예수님의 기도를 쭉 보시면 굉장히 아름답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비장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드리는 시점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기 바로 직전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온갖 신문과 고난을 당하시다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성경 곳곳에 보시면 새벽 여태가 이제 기도하셨다 아니면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다고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의 내용들이 풀 스토리로 담긴 곳이 찾기가 쉽지 않지만 어찌 보면 유일하게 그 기도의 내용들이 담긴 장이 오늘 읽으신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기록된 가장 위대한 중보기도 중에 하나로 손꼽힐 만큼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내용이 담긴 곳이 오늘 읽으신 바로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애절하고도 그 뜨거운 마음들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통해 우리들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통해 우리들이 배울 수 있는 레슨, 그 교훈 첫 번째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의 범위를 확장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의 범위를 확장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상 다 읽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크게 세 가지의 분류로 나누어서 중보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1절부터 8절까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데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때가 왔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바로 내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잠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인식 속에는 중보기도라고 하면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나 다른 사람들의 필요나 도움을 채워주며 기도하는 것들로 우리는 중보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둔 이 중요한 순간에 남이 아니라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당신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시는 것일까요? 한번 쉽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지금 어떤 시점이라고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를 바로 앞둔 시점입니다. 그 시점을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면 아마도 예수님께서도 그 마음이 온통 너덜하기도 하고 갈기갈기 찢겨진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우리들도 나의 마음과 생각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 남을 잘 돌볼 수 있으신가요? 잘 없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역시 지금 동일한 상황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올려드리는 자신을 향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지금 간구하고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자신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그 사명, 바로 십자가를 지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자신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이 기도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미성숙한 기도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9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열두 제자를 위해서 이제 중보 기도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3년간 같이 동고동락했던 그 열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그들을 향해서는 다섯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특별히 기도하시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첫째는 그들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그들의 보호와 인도를 위해 그리고 세 번째는 기쁨과 감동,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진리로 거룩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열두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 그리고 열두 제자 여기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오늘 읽으신 본문 20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이 열두 제자들의 복음 전파로 인해 믿음을 갖게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지금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2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그들의 말로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바로 누구입니까? 아직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당시 오늘날에 있을 미래의 제자들 더 끌고 나오면 즉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한 기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중보기도 덕분에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을 믿고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들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기도는 한 자리에만 머문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한 자리에만 머문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 자신을 시작으로 하여 12명의 당신의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넘어 미래의 제자들까지도 점점점 확장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마치 잔잔한 우물가나 호수과에 돌을 하나 툭 하고 던지면 예, 돌이 떨어진 곳을 중심으로 하여 어떻게 됩니까? 동심원 모양의 물결이 쭉쭉쭉쭉 퍼져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 역시 퍼져나가는, 즉 확장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지구촌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우리들의 기도는 어떠십니까? 사실 우리 기도를 자세하게 한번 곰곰이 살펴보면 내 자신에게 집중되고 국한되어 있는 것들을 쉽게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기도를 확장시켜야 합니다. 먼저 나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가족, 우리 교회와 같은 우리라는 울타리도 넘어서야 합니다. 거기서 안주하지 않고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를 넘어 이제 세상을 향해, 그리고 미래를 향해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기도, 아니 나의 기도를 다시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 내 자신, 내 가정, 내 교회, 이 내라는 바운더리에만 머물고 계십니까? 이제 그곳을 벗어나 기도의 지경을, 기도의 범위를 넓히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의 모범 대신 예수님의 기도는 확장되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이제부터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그 기도의 범위를, 그 지경을 넓혀가 예수님의 기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통해 우리들이 배울 수 있는 레슨, 그 교훈 두 번째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됨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됨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예, 본문 21절뿐만 아니라 22절에도 보시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다 라고 예,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또한 23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면서 21절, 22절, 23절까지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앞두고 어찌 보면 이 중요한 순간에 왜 그토록 우리 보로 끊임없이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서로 마음을 모아 하나 되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당시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바로 코앞에 두고도 제자들은 아직도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들 사이가 누굽니까? 바로 제자들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났다고 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자리에 오시기 전 하루도 아니고 몇 시간 전에 예,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예,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만찬 가운데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예, 서로 다투었다고 누가는 지금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마음도 모른 채 아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의 왕이 되실 거야. 그러면 내가 저 다른 제자들보다 더 높은 자리, 예, 높은 자리 한 자리 차지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예, 네가 크네 내가 크네 하면서 지금 다투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사이에서도 완전한 일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개인주의가 팽배한 현 시대 가운데서도 이 모습은 계속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뿐만 아니라 저 세상도 그렇게 끊임없이 연합하자고 일치하자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부모가 하나 되어야 한다고, 가족이 하나 되어야 한다고,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고, 이 나라가 하나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부부도 가족도 심지어 교회도 하나 되기 어려운 것이 우리들의 부끄럽지만 솔직한 고백입니다. 악한 영 사단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 모든 관계에 틈을 만들고 그 틈에 툭툭툭 세기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나누고 갈라서게 합니다. 즉 분열시키고 그 다음에 분열된 것들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분열하는 분이 아니라 바로 연합케, 하나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하나됨을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 같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된 것 같이 라면서 성부와 성자의 연합 또는 삼위일체의 연합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본문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가장 큰 소원 역시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은혜로운 예배 드리는 것도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고 돕는 것도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도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도 분명히 주님께서 원하시지만 그것보다 더 원하시는 것을 바로 우리가 하나 되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예,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예배를, 구제를, 그리고 성장을, 교회와 그 전도와 선교를 결코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모든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하나 되지 못한 성도, 하나 되지 못한 교회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회방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비록 일을 조금 못하더라도 비록 일은 조금 천천히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전진을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이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요? 본문 21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21절 말씀 한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그 답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입니다. 즉 우리가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됨의 첫걸음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은 여기에 모인 각자 한 사람이 먼저 예수님과 연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 녹아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면 그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됨의 궁극적인 목적을 21절과 23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21절에서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들을 믿게 하옵소서. 또한 23절에서는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세상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들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세상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되기 때문이라고 지금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 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이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길을 넘어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 먼저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각자의 연합의 힘에 힘입어서 우리 가정이, 우리 목장이, 우리 교회가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와 세계와 열방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꿈꾸며 이 하나됨을 위해 더욱더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통해 우리들이 배울 수 있는 레슨, 그 교훈, 그 마지막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22절 말씀을 보시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내게 주신 영광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주신 영광을 지금 가리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하늘 아버지로부터 받은 영광을 바로 그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우리 백성들, 그리고 또한 그 공동체인 교회 가운데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영광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에 나오는 영광은 헬라어로 독사로서 기본적으로 훌륭한 위엄, 명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흔히 영광이라고 하면 높은 지위나 명예나 아니면 뭐 왕관이나 인기로 우리들이 흔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영광이라는 것은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살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이야기하는 영광이라는 것은 높은 지위나 명예, 왕관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누구의 뜻?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제가 더 꼭 집어서 이야기하면 요한복음의 영광은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자신의 팔자가 누구인지 이야기하시고 그 가룟노자가 떡 조각을 받고 밖으로 나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인데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유다는 조금 있으면 대제사장 무리들과 군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올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이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히 잘 아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커밍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험난한 여정이 그 막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고난이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난을 영광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이런 맥락과 이해 속에 우리들은 영광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 시간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 우리 역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고난과 역경을 뛰어넘지 않고 스킵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셨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의 죄로 인해 성부 하나님과의 깊은 단절을 또한 겪으셨던 것입니다. 이 엄청난 십자가와 고난을 통과하신 후에야 부활의 영광, 영광의 그 면류관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영광을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 백성들에게 함께 누리시기를 원하신다고 오늘 본문 24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할 수 있고 미움받을 수 있고 어려움 겪을 수 있지만 우리들 역시 이 고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본문 24절에서는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저 역시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한번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지구촌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고난받을 때 더 이상 불평하지 마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고난받을 때 더 이상 피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이야말로 영광의 기름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혹 예수 이름으로 지금 고난받고 계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공경의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계시다면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이 시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나의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리고 주를 따르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제자의 조건이자 영광의 조건입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서론에 언급한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유언에 대해서 제가 또 조금 더 깊이 알아보고 책을 찾다가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사실 안중근 의사는 일본 재판부의 사형집행 선고를 받고 항소를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결론 짓기를 자신의 사형집행에 대한 항소를 그가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자신을 면회온 두 동생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바로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였던 조 마리아 여사로부터 온 편지였습니다. 이 짧은 편지의 내용이 저의 마음을 너무나도 울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마리아 여사의 마음이 마치 십자가 고난을 앞둔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부 하나님의 마음과 많이 닮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짧은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들아,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내 죽음은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한국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진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여기까지 이르렀으니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여기 내 수위를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여기 내 수위를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세상에 어떤 어머니가 자신의 사랑하는 아는 자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대한민국 독립, 자유라는 더 큰 뜻을 위해 엄마는 아들에게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고, 안중근 의사 역시 순순하게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이와 같은 마음이셨지 않을까요? 인류 구원이라는 더 큰 뜻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며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라고 하며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셨기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도 우리들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기도를 늘 마음속에 품으며 우리 역시 기도의 확장과 하나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내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